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입니다. 편지.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고 개인을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누가가 기독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자기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어떠한 그 예배와 비교해 본다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인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또 마가라는 사람을, 누가라는 사람을, 요한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산 이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6장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와 또 이번주가 연결되는데, 왜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했을까? 6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전혀 관계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요한복음 6장 처음과 끝을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또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더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두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표적은 분명하게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그 은혜를, 또 출애굽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는 기적이 뭔 것 같아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남아있는 인상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바라볼 때, 아,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누굴 것 같아요?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리더였던 그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모세로 알아보고, 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 모세가 우리에게 왔구나.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왜 이들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을 모세로 생각했고, 또 그렇다면 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이미 표적을 봤어요. 이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구나. 지금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딱 너무나 간단하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먹고 배부르니까 바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모세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일용할 양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누가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줄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리고 만나에 대한 소망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먹을 것을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2장 8절을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찾아갔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정탐꾼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들도 왜 긴장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점점점 다가오는데 두 정탐꾼을 이 라합에 숨겨주는데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 정탐꾼들이 무엇을 듣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지금 여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백만이니까 백만 이상이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라면 그들도 자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봤냐면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랬어요. 지금 이 라합이 이야기하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이에요. 지금도 기록물 어떠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억하기에 유용한 이 시대에도 40년 전에 기억들이 너무나 너무나 희미합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자신들의 신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런 걸 해주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40년 전에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을 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요단 저편 그쪽에서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아모리 사람들의 그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을 또 자기들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하나님이 40년 전에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강한 군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미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유월절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본문을, 주석들을 살펴보면 새 출애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쳤는데 조금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억울하고 수십 년 고기를 잡았다고 막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안 두려울까요? 오히려 바다를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바다라는 장애물이, 너무나 분명한 장애물이, 현실의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어떠한 그 상황들이,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막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앞에 두고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그들 앞에 홍해가 있어요. 좀 홍해가 있어도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홍해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강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욕하겠어요? 리더를 욕하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욕을 하겠어요? 자, 모세를 잡고 막 그러는 거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삶이 편했으니까 애굽에서 진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일반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그 말을 들 때 기가 막히겠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솔직히 모세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죠. 자기들도 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게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정말 나아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졌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으니까 더 짓밟고 더 억누르고 더 착취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올 때에 그냥 나왔어요? 그 주인들이 막 폐물을 주고 빨리 나가라고 하고 왔잖아요. 그 주인의 집에 장자들이 죽고 첫 번째 난 모든 짐승들이 죽을 때 자신들의 눈으로 그것을 하고 확인하고 왔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앞에서 눈에 보이는 장애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는 정말 리더는 리더예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 앞에서 막 모세를 한마디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들 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싸워서 솔직히?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싸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마음이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그 싸움의 그 터전으로 밀고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확인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두려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은 동시에 어떠한 은혜로 바뀌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갔겠죠. 배를 타고 나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유령인가 해가지고 잘못 보신 거 아닌가 해가지고 두려워했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전에는 바로 전에는 이 바다가 두려웠는데 아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두려워하는데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어? 주님이세요 진짜? 그러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처음에는 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빠지게 되고 빠지면서 예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서 같이 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배에 와요.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해요. 베드로가 걷는 것을 받고 베드로가 빠지다 갔던 베드로가 다시 구원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같이 배에 오른 것을 확인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분이 바로 우리 스승,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걸 아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그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들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원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는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령 같은 존재가 막 오고 자기 스승의 얼굴이지만 정말 이거 유령 아니야?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유령이네? 막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바다가 잠잠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솔직히 두렵게 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가올 때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싸움도 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지난 주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좀 틀리지 않으려고 다시 녹음하면서 진짜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여러 곳에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가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 본문들이 어디인가 찾아보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은 이렇게 한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만 빛을 비춰주시고 아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해주신대요. 아멘에서 감사해요. 저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이같이 한 적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세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도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 형제에게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안부를 전하는 건, 그런 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함, 이 말씀 전체를 이야기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배반한 너희를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배반하는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는 그 긍휼을 받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그 모든 그 십자가형을 주관했던 그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십자가형을 얼마나 많이 집행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저주하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죽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용할 양식, 말이 쉽지 매일매일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바다에서 그 폭풍우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세상의 권력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과거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두려움이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 자가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그 임재, 아버지의 책임져 주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